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서부터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끊으시리니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는 그 꼬리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중에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든 사람이 위선을 행하는 자요 이 사람들의 죄의 핵심은 지금 여기서 뭐냐면 징계를 받아도 징계하시는 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졌다는 사실보다 더큰 죄는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지어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제 그것이 더 이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징계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회개로 이끄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부패했다. 머리는 나이 많고 존귀한 자를 의미하고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대언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가 어떤 하층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권위를 가장하면서 거짓을 주입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꼬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거짓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골프는 이제 그 어떤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일종의 식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망라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백성을 그르치고 또 백성도 그 거짓 인도자들의 인도에 동조하고 또 거기에 안주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공동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리더가 부패하면, 그러면은 그 집단 전체가 다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뭐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어떤 부패, 이 모습을 예레미야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몇번 인용한 거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총 출동이 돼가지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이교 여신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부패한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사회의 약자들도 보살피지 않으신다.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렇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중에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든 사람이 위선을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 내에서 좀 약하고 좀 멸시받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 대명사가 이제 그 고아와 객과 과부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너희가 그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자들까지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회의 약자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선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지, 가난한데 사악하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부자면서 사악한 거나 가난하면서 사악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휴머니즘적인 동정론, 이런 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약자들도 얼마든지 사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성소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소수자. 약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선이라는 식으로 끌고 가고 싶지만, 사실은 약자이면서 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회가 이렇게 될 때에 이 강자들, 사회의 어떤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와중에도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챙길 여력이 있지만, 약자들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비참한 것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사악함이 불같이 타올라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이매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리라.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두워지며 그 백성은 불을 지피는 땔감 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불처럼 번져서 스스로를 태우는 그런 모양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붕괴되는 게 외부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태우는 그 힘이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 사회가 혈육 간의 애정도 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땔감 같이 된다, 불을 지피는 땔감 같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쏘시개 땔감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는 거니까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그가 오른손으로 움켜쥘지라도 주릴 것이요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에 살을 먹으리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치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내분이 일어나면서 서로 물어뜯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또 동족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또 유다를 또 공격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약탈하고 이제 죽이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팔에 살을 먹는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런 표현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자기 팔에 살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혈육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개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실제로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것에 대해서도, 그 기근이 너무 극심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물론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교리적인 것들은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존재다. 근데 특별히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신 거냐면 이스라엘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너가 이런 이스라엘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언약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반항적이었는지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징계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래서 아들로 만드신다, 만들어 가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거나 또 어떤 징계로 인한 결핍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 태도가 어떤지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쨌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조금 매맞을 때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그렇지 않게 되면 뭐 더 맞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대 맞을 거 열 대 맞고 열 대 맞을 거 백 대 맞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실 텐데 안 되면 더 세게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버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제 안에도 그 버팅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꽤 고집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것을 저도 누구보다 이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10장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시리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들의 이 위선과 불법 이것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 징계를 위해서 아시리아를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 막대기는 이 회초리 같은 거죠.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하게 행하고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거든요. 그 이방 민족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냐?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쭉 나오면 보시겠지만 그 아시리아가 굉장히 교만하게 행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를 잠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아시리아는 자기들이 뭐가 굉장히 잘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행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징벌하는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남겨두겠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밑에서 몸을 구부리며 죽임당한 자들 밑에서 쓰러지리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의하게 재판한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명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이 지금 단순한 어떤 개인의 비리 차원에서 그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일시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니고, 죄가 고착화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전 국가 규모로 죄가 아예 제도화됐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법령이 만들어진다. 무거운 법을 포고하고 제정한다. 그러니까 문서화된 거지요. 이러한 그 어떤 불의, 불법, 불공정 이런 것들이 아예 법제화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좌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못 갖는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자의 혼을 치며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 이렇게 이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민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이 불법을 아예 제도화시키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나 법이라는 건 사실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거예요. 사실, 법이나 제도라는 게 아예 없어도 강자들은 살아남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오히려 더 맘대로 할수 있죠. 법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모든 약한 자를 약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약자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게 더 제일 큰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런 걸다 무시하고 약자들을 약탈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재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재판이 약자의 위치에 이제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약자들을 강탈하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 이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의 모습으로 보자면 권력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행정만이 아니라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전체를 다 이렇게 사유화하고 그걸 장악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재판의 문제, 법을 만드는 건 이제 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이런 것들을 전부 한 사람의 독재자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조작하는 이제 그러한 형국인 것이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화 있을지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이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노략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하나니 그가 이르기를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와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을 이미 찾아내었나니?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조금 명쾌하지는 않으시죠. 이게 누구에 대한 묘사인지,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누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그 어떤 채찍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막대기로 쓰시겠다, 회초리로 쓰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 또는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여기 그라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고, 위선을 보이는 민족, 이건 누구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를 다 포함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실 때, 그 위선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치대는 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들은 여전히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없이 이제 행한 것이죠. 속으로는 다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노략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 분노하셨는지를 이 진흙같이 밝게 한다는 이런 표현들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건 아시리아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이제 침공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 속에서 무슨 뭐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세상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왜 이스라엘 또는 유다를 왜 이렇게 침공하냐? 당연히 세력이 큰 국가니까는 중동 지역의 그 판세상 그렇게 이제 침략해서 약소 국가를 먹어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리아에게 단순히 허락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아시리아가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는 전쟁의 목적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수단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야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거기 13절 여기 아까 이제 7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단순히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부터 한번 거기 먼저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이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보화를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거주민들을 낮추었노라. 내 손이 새집을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으며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줍듯 내가 온 땅을 거두어 들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굉장히 오만한,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우주 최강자가 된 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떠버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자기들의 이 교만 속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그 아시리아의 세계관이 되는 것인데요. 10절, 11절 보시면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을 이미 차지하였나니 우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다 우상 왕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이 지금 볼 때에, 아시리아가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왕국은 다 이러저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됐든 유다가 됐든 이들도 그냥 그러한 세계 여러 나라의 우상 섬기는, 자기들 각자의 우상 섬기는 국가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보다 더 뛰어난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들도 정복했으니 예루살렘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정복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왕이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가 정복한 도시들을 열거합니다. 달도,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마스커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북쪽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남쪽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정복해 가는 그 국가들을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는 자기들이 정복한 그 정복지에 총독 또는 그 이제 지휘관들을 세웠는데, 마치 이제 왕처럼 그렇게 이제 그들이 행세를 한 것입니다. 왕의 권세만한 그런 권세들을 그냥 준 거예요. 그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어떤 통치자들을 세우고는 왕처럼 그렇게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 37장에 나오는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제 그 하는 말 들어보면 정말 기고만장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열등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로 이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도시 저 도시 이 왕국 저 왕국들을 점령한 그것이, 그 승리가 이들을 이제 이렇게 오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일개 어떤 지역 신 그러한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자, 12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아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내가 다 이렇게 공격하고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항도 못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거다. 이 위선적인 민족, 내가 사랑하는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을 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도구로 썼던 아시리아도 내가 벌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시리아는 여기 15절에 보시면 하나의 톱이고, 하나의 도끼고, 하나의 막대기고,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별명이 많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끼, 어휴, 하나님의 톱,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요 역할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요 역할만 했어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굴었을 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이냐? 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야무야 해주시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네. A를 들어서 B를 혼내주시려는데 A가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B를 혼내주고 사악하게 행해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들이 행한 악은 유야무야 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시리아가 망할 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남쪽 유다를.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도 14장 4절 6절에서 이제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주께서 사악한 자의 지팡이와 치리자들의 호를 꺾으셨도다. 진노 중에 이 백성을 치되 계속해서 친 자, 분노 중에 민족들을 다스리던 자가 핍박을 받으나 아무도 막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여기만 이렇게 읽을 때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바빌론이 이렇게 망할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빌론이 다른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는데 어떻게 없어져 버렸냐? 황금의 도시가 어떻게 사라져 버렸냐? 그러니까 그 강성하던 국가가 어떻게 무너졌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언이 될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중에서 그 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했던 그 민족이 기고만장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낮추시고 멸망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아시리아를 통해서도 하시고 여기 바벨론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적용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그 죄나 잘못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바로잡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그 일을 수행하지만 그 와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굉장히 선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악하게 행할 수가 있냐? 정말 끔찍하다. 나라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저를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 사람을 교정시키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는 마치 그 사람이 짓는 어떤 죄나 실수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으면 사용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또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또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서 하나님은 죄를 유야무야 할수 없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들어서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인류의 이 모든 역사가 그냥 강대국들의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고 지금 역시도 똑같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참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도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울을 봤는데 보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